이제 전 교인 방문을 거의 마쳐갑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오시는 교우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을 제가 보고 참 교회 나와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그 먼 거리에서 이 서울중앙교회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저녁집회 또 안식일 예배 늘 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크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월요일이면 방문이 공식적으로는 끝납니다만은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방문을 못한 가정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 6월 달에도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런 방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족끼리 또 집도 모르고 사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방문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뒤에 제목이 나옵니까?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영원한 복음 첫 번째 요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왜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이 이 시대에 주어졌느냐 이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원뜻이 섬긴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저 섬긴다는 단순한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 아보다라고 하는 말과 또 다른 헬라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같은 예배라고 하는 뜻인데 주인에게 고용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사전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대하여 존경과 숭배를 표현한 행위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에게 존경과 숭배를 표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분께서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간에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천사도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천사를 예배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시록 19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이제 천사를 만나서 그에게 갑자기 놀라움을 이제 금치 못하면서 경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한 말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럼 이 말을 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다. 좀 더 발전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는 뜻도 있어요. 좀 더 다른 뜻을 부연하자면 나는 죽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없고 나는 살았지만 죽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창조함을 받은 후에 그 범죄하는 경위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동기와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과 나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마음대로 먹는 과일 중에 하나는 생명과입니다. 그건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은 과일이에요. 나중에 그 성경에 나오는 뒷이야기를 살피면 무조건적인 영생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한 영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사람은 늘 에덴 동산 중앙에 가서 얼마 만에 한 번씩인지는 모르지만 선악과를 먹어야 되었, 아니, 생명과를 먹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를 먹을 때마다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과일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느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 내 마음대로 다 하지만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네가 관리는 마음대로 하지만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소유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여기 증언복음 3권 36페이지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주님은 에덴의 모든 나무들을 창조하시되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도록 하셨으며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자유로이 즐기라고 하셨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두셨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으며 먹는 것을 유보해 두셨다 이거예요. 그같이 함으로써 먹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종속된 피조물이고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나무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뱀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징그럽죠? 그러나 그 당시 뱀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아름다운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아름다운 뱀을 매체로 해서 이제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이 애매해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대답하기 아주 어렵게 질문을 합니다. 언제나 악이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으면 죽는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지금 이 말하고 대화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선악과 나무입니다. 뱀이 뭐라고 이제 다시 말을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 말에 하와가 속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내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죄는 접촉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던 과일을 어떤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까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느냐 이거예요. 뭐 우리가 여러 각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두 성경절을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만 나오고 2장 4절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아무 원인 없이 스스로 그냥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물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신 생명 자체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여호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있는 자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야 존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있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 혹은 빌린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생명이 스스로 있어 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 나감으로 인간은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있겠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즉, 스스로 있겠다는 것은 요즘 흔히 우리가 쓰는 단어로 하면 교만입니다. 루스벨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자기도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땅에 죄와 죽음을 가져왔어요. 하와도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있겠다는 것, 이것은 교만이고 교만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몇 성경절을 보면 교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 위주의 생각을 갖습니다. 시편 4절에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5절에는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교만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이렇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풍부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결국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교만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하여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스스로 있는 자는 죽는다. 이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다시 말해서 근원적인 인간의 죄는 스스로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죄는 미워한 죄, 시기한 죄, 거짓말한 죄 이전에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교만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죄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 내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저 심판은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3장 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다 대답은 하셨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지,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사는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어야 삽니다. 생명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생명이 든든해도 물질이 있어야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요건입니다. 그러면은 저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가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신명기 30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아까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내 모든 시간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는 표시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생명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듯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면 제7일 안식일을 성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성별하여 거룩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냄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1권 496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자신의 일과 생애의 일반 사업을 하도록 엿새를 주셨다. 그러나 당신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한날의 한날을 요구하신다. 그분은 그 날을 사람이 노동에서 쉬고 예배에 바쳐 그의 영적 상태를 날로 삼게 하신다. 인간이 여호와의 거룩한 한날을 도적하여 자신의 이기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증거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성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안식일을 어떤 인간적인 사정 때문에, 어떤 갑작스러운 개인의 본일 때문에 그날을 떼어서 쓴다는 것은 잠시 죽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을 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시간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예배와 신앙 속에서 이 안식일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우리 개인적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날을 잘 지키면 절대로 인간에게 손해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상식에 맞지 않고 잠시 인간적으로 손해가 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일단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즐겁게 맞이하고 거룩하게 보낼 때 우리는 영육간에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한 번씩 받으시는 그 교회 월중 행사 계획표를 보시면 요일로 나와 있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그렇게 나와 있죠. 그 괜히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을 계산하고 카운트할 때마다 시간의 중심에 안식일을 두고 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을 잊어버리면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예비일,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고 그리고 안식일이에요. 모든 시간이 안식일에 걸려있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금요일 예비일에는 좀 더 일찌감치 일과를 거두고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거리가 멀어서 안식일 첫 예배 금요일 저녁에 참석하지 못할 분들은 가까운 교회라도 가셔서 이 거룩한 안식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입니다. 나의 재물, 나의 소유가 있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지 목표액을 훨씬 초과해서 달성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뻐서 한 이야기가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의 일부를 떼어서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한 부분을 드린 것뿐입니다.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 것뿐입니다. 학계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물질은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나의 모든 재물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표시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11조 제도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뗄 때 부정직합니다. 아, 이게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당장 뭐 빚지고 사는데 뭐 빚 갚고 나서 내야지. 아니에요. 아무리 빚을 지고 있어도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11조를 구별하라는 거죠. 일정액으로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개 일정액으로 하는 사람은 안 그런 분도 물론 계십니다만은 약간 디스카운트 합니다. 일정액으로 하려면 계산되는 수입보다 더 많은 11조를 드릴 때 일정액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직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냐? 손해가 아니에요. 이 11조 액수는 커질수록 내기가 어려워져요. 10만 원에서 만 원 떼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1억 원에서 1천만 원을 떼내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분께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절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11조에 관한 한 나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대강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도장까지 찍어 놓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에는 두 가지가 보장이 됩니다. 내 하는 사업이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불필요한 손실을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입은 두 가지가 겸해야 돼요.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세서 그냥 한꺼번에 나가버리면 번함 안 합니다. 한 달에 아주 애를 써서 500만 원을 벌었는데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두 달 입원하고 나니까 천만 원이 날아가면 번함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11조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드리는 자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돈이 들어와야만 수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면으로 칠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한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1900명쯤 됩니다. 꽤 큰 교회 목사였어요. 그들 중에 몇 명이나 11조를 바칩니까? 그들은 모두가 11조를 합니다. 아, 정말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11조 봉투를 가지고 11조를 정기적으로 드립니까? 그건 아닙니다. 347명만 11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정직하게 약속을 지킵니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11조를 하긴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11조를 거두어 드리십니다. 과다한 병원비 지출이나 사업상의 큰 손실 혹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도 거두어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바치는 셈이지요. 다만 직접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고 그 생명이 나에게 이르러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인정했듯이 우리는 안식일을 대할 때마다 11조를 물질을 대할 때마다 내가 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고루키 성별하고 정직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입니다. 나에게는 항상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안식일과 십일조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혹은 부정직한 것은 나는 그분과 무관하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 뜻입니다. 안식일과 십일조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측정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삶을 지탱해주는 두 개의 큰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둥이 약해지고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적인 어떠한 노력도 힘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이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라 참으로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안식일에 일찍 와서 교인들, 우리 성도들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은 저도 행복해집니다. 아주 웃는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고 성전을 찾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그래서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끝으로 한 기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글씨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속에 들어있어요. 청지기에 보내는 것은 8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 십일조와 헌금을 구별하여 바치는 데 있어서 안식일보다 더 적당한 때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 백성들이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에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시로 십일조를 들고 성전을 찾는 모습,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한다. 우리는 구속사업에 나타난 그분의 능력의 증거를 창조사업에 나타난 그분의 역사에서 본다. 우리 마음은 주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께 십일조를 들고 교회 성전을 찾아올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주일의 수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감사의 표시로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리하여 우리의 이 습관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재산의 소유주이시며 그가 당신의 재산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음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정할 때마다 책임감은 강해질 것이다. 마지막 노란 글씨로 된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사정신은 우리가 그것을 나타낼 때 더욱 깊어지고 감사가 가져다주는 기쁨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생명이 된다. 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길 때 우리 마음의 영육간에 생명이 소생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치료의 시간, 이 재창조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강건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창조주를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